벌써 봄의 한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봄을 만끽하고 계세요? 봄이 주는 그 생동감, 그 생기, 그 아주 파릇파릇한 그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그 은혜들을 다 놓치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이 봄이 주는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또 기뻐하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대개 말을 하기를 봄은 돌아오는 계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돌아오는 계절, 산과 들에 생기가 돌아오고 황량했던 들판에 푸르고 울긋불긋한 꽃들이 돌아오지요. 심지어 집 나간 며느리들도 돌아온다. 뭐 예. 그러니까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 봄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기운, 성령의 기운이 다시 돌아와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봄이 되면 또 돌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비예요. 제비.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거기에 알을 낳고 또 새끼들이 알에서 깨면 고요했던 그 시골집이 금세 시끌벅적해집니다. 예,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저희 집에도 이렇게 처마 밑에 이렇게 제비집을 짓고 그 제비 새끼들이 아주 그 다들 머리를 내밀고 밖에서 쫑알쫑알쫑알쫑알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예,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나요. 제비를 보면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그 신기한 것이 뭐냐면 참 제비 새끼들이 보면 참 많이들 나요. 많이도 있죠. 예? 그 제비 집들 보면 둥지를 보면 막 많은 새끼들이 고개를 내밀고서 막 쫑알쫑알게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신기하냐면 그 많은 새끼들에게 공평하게 골고루 어미 제비가 다 먹이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보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예. 아주 공평하게 골고루 어미가 가져다가 곤충을 먹이를 탁탁탁 먹여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배고픈 이 새끼들은 입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미 먹이를 먹은 새끼는 입을 쫙쫙 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 안에 곤충이 있어요. 예. 곤충이 있으니까 이걸 계속 씹어야 되든지 어쨌든 이것을 계속 뒤로 넘겨서 삼켜야 되든지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입을 쫙쫙 벌리지 못하죠. 그런데 아직 못 먹은 거는 억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다른 제비들 새끼들한테 빼앗길까 봐 막 입을 쫙쫙 벌리면서 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어미는 그것을 보고 아, 요 녀석이 아직 안 먹었구나 싶을 때는 가져다가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합니다. 어미 제비와 새끼 제비가 이것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죠.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입을 쩍쩍 벌리는 이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아직 먹이를 안 먹은 새끼니까 나한테 먹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제비의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금방 먹이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어미 제비가 탁 나가면 촥 한 바퀴만 돌면 아 어디에 곤충이 있는지 그래서 촥 내려가서 곤충을 잡아서 새끼들에게 먹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발전을 해서 더구나 농약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곤충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곤충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새끼에게 먹여주고 다시 날아가서 곤충을 잡으려면 몇 번을 헤매고 몇 번을 날아다녀야 어렵사리 구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금방 가서 먹이를 잡아서 또 주고 또 금방 가서 또 다시 잡아서 그 다음 제비에게 줬는데 지금은 갔다가 다시 오면 이미 다 삼켜버렸어. 이미 다 제비를 그 먹이를 다 삼켜버려서 아무것도 안 먹은 제비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미 제비가 선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선택에 문제가 없었어요. 딱 보면 알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문제가 없었어요. 딱 보면 정확하게 누가 먹었는지 누가 안 먹었는지 알았는데 요즘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이 센 제비 새끼는 힘이 약한 제비 새끼를 다 밀쳐낸다는 거예요. 다 밀쳐내고 자기가 더 입을 쩍쩍 벌려서 자기만 받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제비는 계속 못 먹으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선택의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그만큼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르게 살고 싶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분명하고 명확하면 괜찮아요. 선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돼요.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자기 판단, 자기 안전, 자기 생명만 생각하다가 그래서 실수만 많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기적을 체험한 이후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갔어요. 어쩌면 오늘까지도 보면 지난주까지 전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삶을 보는 기준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선택을 했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해요. 점점 믿음으로 선택이 돼요. 오늘 말씀은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힘든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5절, 6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이겁니다. 서로의 가축들이 늘어가면서 땅이 좁아진 게 된 거예요. 땅이 좁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아침마다 맨날 다투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티격태격. 서로의 가축에게 좋은 꼴을 먹이겠다고 좋은 땅을 차지하겠다고 야단법석이에요. 왜요? 가축들이 계속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가다 보니까 그 꼴을 먹일 수 있는 그 땅이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 운수 없이 서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각자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청년 실업 문제 참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해결이 될지 정치인들은 저마다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약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쉬운 것이면 벌써 누군가가 했겠지요. 예, 어쨌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경쟁은 보다 더 심해지고 또 그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또 서로 다투게 되고 그 다툼 속에서 밀려나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구약에 일어났던 한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적용해야 될 삶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원리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원리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엉뚱한 자리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적용하는 그 믿음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야 될 자리를 아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한 번의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이미 있었어요. 그렇죠? 아시죠?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 이미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이미 인간적인 피로에 의해서 선택하여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해 봤어요. 정말 큰 코를 다쳐봤죠.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더니 이런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에는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여 준 곳에 무슨 일이 있어도 머물러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욕심에 끌려 요단 지역을 보고 떠날 때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유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카 롯의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 마땅히 지켜야 될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잊지 못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4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곳,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 아브라함은 다시 회복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카 롯이 선택하여 간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돼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돼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지금 롯은 아브라함의 실수했던 그대로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 땅이 어떤 땅과 같대요? 애굽 땅과 같더라. 분명히 아브라함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곁에 롯도 함께 있었어요. 함께 더불어 다녔어요. 그렇다면 그 실패를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이라면 절대로 똑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혼탁한 곳이에요. 타락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롯의 이동 경로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보세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지금 옮겨가는 거예요. 이동해 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지역들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땅을 벗어난 변방이에요. 변방이에요. 결코 그 땅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언약의 땅이 아니에요. 이미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준 경계선을 벗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현실적인 욕망에 눈이 멀면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영적인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여 준 경계선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계속 옮겨가면서 어디로 옮겨가느냐면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지정된 그 자리를 떠나서 그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그곳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이르게 되었다?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의 이 이야기를 베드로후서에 가서는,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어 줍니다. 다 읽을 수는 없고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는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날마다 무엇을 보았대요? 날마다 무엇을 들었대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심령이 상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약속의 땅을 떠나고 언약의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땅을 떠나서 그 경계선에서 벗어난 곳에 변방의 지역에 있다 보니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불법한 행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영적으로 혼탁한 곳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진 거예요. 마음이 병이 든 거예요. 또 거기서 모든 소유를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소음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어렵사리 탈출하여 도망쳐 두 딸과 나왔는데 술에 취해서 그만 두 딸과 동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라 이름을 정하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을 암몬이라 이름을 정했어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 두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지극히 괴롭히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언젠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무신론 단체들이 현수막 광고를 낸 적이 있어요. 현수막 광고를 냈는데 어떤 광고 문구였느냐면 지옥은 없으니 삶을 마음껏 즐겨라 이거였어요. 지옥은 없으니 삶을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이런 현수막 광고 문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이 없다,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네 인생 마음껏 즐기고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매우 매력 있는 말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지옥은 없으니까, 신은 없으니까, 더 이상 신은 없으니까 마음껏 인생 즐기고 살아라. 그래서 그 말대로 즐기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만족할까요? 마음대로 즐기고 인생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한다면
진짜 행복할까요?
신도 없고 지옥이 없으니 즐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즐길 선택은 언젠가는 결국 뭐라고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결과예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얻은 그 믿음의 결과가 뭐래요?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떻게? 영원히.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여지는 거, 자기의 목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선택하여 가지만 그것이 만족을 줄 줄 알고 가지만 그러나 결국은 결론은 소돔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약속의 땅에 머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을 봐라. 다 봐라. 보이는 것이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영원히. 단순간에 한순간에 주어지는 어떤 얄팍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원한 것으로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복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회복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결코 이 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아는 거죠. 아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움직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여 준 이 땅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엄청난 복의 약속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욕심에 의해 선택한 외적인 복은 영원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선택한 결과는 오히려 보장받을 수 없는 미래를 가져올 뿐이지요. 그러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약속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 나면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정하여 준 그 땅,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자리, 지켜내는 거 중요합니다. 떠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중요합니다. 그 자리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회복하셔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보장하고 보장을 받고 사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원리는 현실의 문제보다 영적인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따라왔겠죠. 수많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힘겨운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그래도 따라온 것만 해도 대견해요. 아주 귀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롯은 자기의 욕심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4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결국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즉 현실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유익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롯처럼 눈에 보이는 감각을 쫓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택할 것인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간의 경계선에 서서 요리 갈까 요리 갈까 늘 고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택하기도 하겠지요. 조금 믿음이 약해지면 롯처럼 보여지는 감각에 끌려 살아갈 때도 있겠지요.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쉬웠다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럼 괜찮은데,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고 복잡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고려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포기해야 될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있는 이 판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이 판에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하겠는가. 현실의 문제가 더 우선이지. 그래서 현실의 문제를 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믿음보다는 우선은 현실의 문제가 나한테는 시급한 거지요. 이거부터 해결이 돼야 믿음이고 신앙이고 찾는 거지 라고 얘기하면서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정말 생계를 걱정해야 될 때일수록, 삶에 대해서 먹거리부터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다급한 순간일수록 먼저 영적 유익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보다도 영적 유익을 먼저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 유익을 선택한다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복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당장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다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 영원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짜는 둘째치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끝까지 붙들어야 될 원리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붙들어야 될 그 원리,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놓아버리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해야 될 그 원리,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마치 결론은 소돔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삶은 간단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게 합니다. 자,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면 교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곳, 그곳이 어디예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것의 근거가 뭐예요? 뭐 했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현실의 문제보다도 영적 유의를 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고 다들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에 끌려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무엇인지 다른지를 보시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한번 보시죠.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되어 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하는 표현은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자기의 욕심에 의해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처럼 풍요로운 땅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롯의 선택의 방법이 뭡니까? 롯이 눈을 들어 되어 있습니다.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롯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롯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기의 생각으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되어 있습니다. 눈을 들게 한 주체가 누구예요? 눈을 들게 한 주체 누구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결국 영적으로 유익하려면 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면 욕심으로 선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면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심리학자이며 정신의학자인 칼 메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의 밑바탕에는 잘 보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밑바탕에 다 깔려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으로 선택하면 결국 이기심에 이끌려 영적 유익보다 현실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져 있다면 내 욕심에 끌리게 되고 결국 그 선택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보다도 영적 유익을 먼저 선택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원리는 나의 만족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롯은 달라요. 롯은 자기의 만족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더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고 더 좋은 곳을 소유해야 되고 뭐 이런 자기의 만족이 우선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고 있을 때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누가 먼저 찾아가지요? 8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얘기합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가고 먼저 화해하는 것은 결코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새파랗게 젊은 조카가 먼저 찾아와야죠. 그리고 먼저 물어야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왔어야지요. 그런데 한참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요. 먼저 화해를 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또 선택권을 누가 누구에게 줍니까? 누가 누구에게 줘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맞죠. 그렇잖아요. 어른이 먼저 선택해야 맞아요. 그리고 조카에게 너는 젊으니까 양보해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말하죠.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혹 선택의 대상이 똑같으면 괜찮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뭐 이것도 좋은 땅이고 이것도 좋은 땅이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좋은 땅인데 이것은 황폐한 땅이에요. 이것은 정말 쓸모있는 땅인데 이것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생겨요.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분명히 유리하겠지요. 당연히 유리한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는데 만약에 이 일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나쁜 쪽을 선택하진 않아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좋은 쪽을 선택하죠. 좋은 땅을 선택하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바보 멍충입니까? 아브라함 바보 멍충이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 만족보다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만약 너가 좋은 땅을 선택한다면 괜찮아. 나는 나쁜 땅이라도 괜찮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기꺼이 희생하는 거예요. 기꺼이 헌신하는 거예요. 기꺼이 너가 잘 세워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가 잘 세울 수 있다면 축복하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자기가 선택했어요. 롯은 자기가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보세요.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롯은 자기가 보여주는 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옮겨갈 때도 이동할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곳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기가 배제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자기가 받아들인 것뿐이지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여유이고 배짱이지요. 소래를 보면서도 나의 만족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배짱이, 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색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전혀 양보할 생각도 없이 내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잘 되면, 우리 교인들이 잘 되면 혹 내가 희생해도 괜찮아, 내가 혹시 못 먹어도 괜찮아,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못해도 괜찮아, 우리 성도들이 잘 된다면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목사가 만약에 저 배만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 어찌되든 상관없이 그거는요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여유, 아브라함과 같은 배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짱이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에 이끌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셨던 약속과 같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영원히 주시겠다고 허락하시는 그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에 대해 들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수없이 만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여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의 감각도 주셔서 말씀대로 바른 것을 바라볼 줄 알게 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혹 그렇게 사는 것이 조금 힘들지언정 결코 실망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므로 그리스도인의 여유와 배짱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밤낮으로 지키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는 이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밖에 선택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현실적인 유혹에 넘어가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믿음의 씨앗을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잠잠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결정해야 할 삶의 순간에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회복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현실의 문제보다는 영적 유익을 먼저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나의 만족보다는 사랑의 수고를 선택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교회와 직장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